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참지혜를 주셔서 대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1장까지 봤습니다. 20장에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서술하여서 사실은 20장에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지막 이렇게 결론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한장더 21장에서 요한은 더 부연에 대해 설명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1장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사건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넘어졌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2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21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관찰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아까 방금 말한 제자들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숯불. 이 숯불은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숯불을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베드로가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실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관찰해 볼 텐데요. 우리 1절에 보면 디베레아 호수라고 했습니다. 디베레아 호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가 있습니다. 그 도시 옆에 있는 호수를 디베레 호수라고 불렀던 거죠. 이 디베레 호수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긴네롯 호수, 뭐또 게네사렛 호수,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로 간 것은 제자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각에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 계실 거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기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은 다 생략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두 번, 그러니까 도마가 없을 때한번 제자들에게 왔었고요. 도마가 있을 때또한번 오셔서 또 부활을 한 자신의 몸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을 나타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자, 2절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가 3절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다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3절, 4절 말씀은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부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잘할 줄 알고 나갔지만 그냥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증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무한 상태를 3절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같이 어두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아마 이제 새벽이 다가오니까 안개가 자욱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를 또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3절, 4절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계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듣습니다. 그 말씀 아직 예수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11절에 보면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이렇게 잡혔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153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많은 해석가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믿는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었고 또 모든 열방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요. 베드로를 가리킨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딱히 한 가지 해석으로 모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로 억지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53이라는 숫자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러니까 아주 튼실한 밀도가 높은 것을 표현한 거죠. 가득히 찬 고기가, 싱싱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싱싱할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크고 싱싱한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리고 그 그물은 무려 153마리, 이같이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물이, 근데 이렇게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노력하더라도 아무런 거두는 열매가 없이 그냥 공허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린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질 열매가 아니고 영원토록 남을 그런 열매를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에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들 수 없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들 수 없더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용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는 단어와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끌다 그리고 들어올리다 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영혼들을 이끄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다시금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너희들이 장차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 일 역시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되었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그물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참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마치 이삭이 그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죠. 가뭄 때에 그랄 땅에 가서 농사지에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되었죠? 싸우고 다투고 거의 이삭을 시기해서 브엘 사람들과 맨날 다투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더니 그때는 우물이 없었거든요. 그냥 올라갔더니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물이 결국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은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거했을 때에 즉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열매가 우리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열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양적인 열매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뭐 인내나 온유함, 절제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오늘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담대하게 시도하고 나갔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들아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다정한 표현입니다. 친밀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뜻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워놓으셨고요. 육지에 가보니까 생선과 떡을 준비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손수 예수님이 장만하신 이 조반을 먹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 같아요. 보니까 천국 잔치 같이 예수님이 초대하신 식탁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13절에 보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일어서셔서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허리에 옷을 두르고 팔을 걷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친히 주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밀하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을 베드로도 기억해냈고 요한도 기억해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됨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지난번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가까운 표현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내 형제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면서 형제와 같은 대우를 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바로 나와 식구 공동체야, 가족 공동체야라고 설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나와 꼭 붙어 있으면 너희들을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또 나와 교제하는 것이라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도마처럼 의심나면 의심나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입고 약 90m 되는 여기 보면 50칸이라고 했는데요. 한 칸은 한 4규빗 정도 한 규빗이 한 45cm 발끝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니까 약 45m쯤 됩니다. 약 한 90여 미터를 헤엄쳐서 나갔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오늘 새벽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고 부활을 증명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안전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인생의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더디가는 것 같으나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